주문은 잘 하셨어요?
예, 생각보다 여유 있게 했는데요.
예, 요번에
이게
좀, 예.
제가 프로를 샀는데
네, 뭐.
실버만 매진이었고 쿠팡에서 나머지는 되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에어는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12 그냥 일반 17
17, 예,
블루가
17 일반이 굉장히 지금 박터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블루 딥블루를 샀다가
예, 한번 도전하셨나요?
좀 세상을 밝게 살아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핸드폰이라도 밝은 색으로
들어오셨네. 분리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 네, 들리시나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저 프리쇼를, 뭐, 아이폰 관련된 프리쇼입니다. 준비를 했는데, 일명 제가 제목을 이제 미니매니아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아이폰 미니 사이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약간 해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도 이렇게 좀 소셜 그쪽 보면은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특히 좀 많은 것 같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아시아 그쪽에서 미니가 좀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긴 하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여기 넣어봤는데, 막그 12미니를 아직도 굴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좀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지인도 그 12미니를 여태까지 굴리고 있었는데, 저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간답니다.
아이고.
애시당초 12미니가 굉장히 배터리가, 배터리는 좀 악명이 높았었고, 13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예,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또, 참, 약간 저는 미니를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소셜미디어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 현실은 정말 다르다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도 미니. 그러니까 뭐 미니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일단 안 팔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도 뭐 지금 16 프로 맥스를 쓰고 있긴 하지만 좀 사실 솔직히 조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커서, 아니, 큰 거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확실히 무겁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올해는 좀 이제 이제는 카메라를 이제 아예 따로 들고 다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굳이 막그막100그 OX 5배줌 들어가 있는 막 이런 게 이제 필요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폰 카메라도 많이 안 쓰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뭐 에어가 참 끌리긴 끌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좀 이제 에어 얘기하면서, 아이폰 에어 얘기하면서 좀 하긴 할 건데. 하여튼, 네, 아직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아이폰 미니 다시 만들면 살 거라는 사람이 계속 이따금씩, 와, 이게 스레드 알고리즘이 저한테 그런 것만 쳐올려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네뭐안안안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내년에 뭐 이제 나온다 루머가 있는 저어 아이폰 폴더블이 그뭐저 닫았을 때 이제 점 앞에 화면이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가 5.5인치인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미니 사이즈에 가까워지긴 하죠. 예, 원래 미니가 5.4였으니까 미니보다 조금 더큰 정도인데, 물론 가격이 한 3배, 미니 한 3배 정도 되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살진 한번 봅시다. 그런 느낌.
방금 아시안 쪽에서 수요가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왜
예.
로지텍에서 마우스 하나 아시안 핏으로 낸거 있잖아요.
아, 이거요. 지금
그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리프트, 예, 제가 쓰고
리프트,
있어요.
리프트. 네.
예.
살짝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 폰이 그 아시안 핏에 맞는 것이 미니 사이즈인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저는
예.
근데 사실 가지고 있는 아이폰들도 봤을 때뭐 화면이 작으면은 이거 어떻게 쓰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근데 이게 확실히 그 미니 트렌드가 사실 아이폰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아이폰 미니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애플이 홍보를 하기를 그 5G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작다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옛날에 이제 일반적인 크기라 불렸던 그 사이즈가 죽어가고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옛날에 그 벌지캐스트를 듣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 이제 한라인으로 질문을 했던 게 이제 정령 작은 폰은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호스트들이 진짜 고민을 하더니 그 갤럭시 S25나 이제 아이폰 레귤러 정도 그게 가장 작은 걸 거라고 이렇게 슬프게 정말 답을 못 찾아줘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에이서스에서 아마 젠폰인가가 좀 작은 편이었긴 했는데 그게 작년에 이제 새거 나오면서 갑자기 크기가 확 커졌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 물론 이제 그 작은 폰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작은 폰을 계속 파는 것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이제 뭐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 이제 저 판매량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맨날 몇 년째 그러는 마당에 괜히 리스크를 내기는 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미니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한번 넋두리를 해봤고요. 예.
Good morning. Welcome to Apple Park.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이폰 얘기만 할 거고요. 사실 아이폰 외에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 다음 회가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 요즘은 진짜 올해는 정말 애플 이벤트 하고 나서 그 다음 방송이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눈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한
예, 어떤 사건이 날 네. 그 옛날 코난 우리나라 네. 한국판 애니메이션 가사입니다. 예, 하여튼 그 오늘은 뭐 애플 이벤트 특집이니까 당연히 저희 블루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컬러스 케일 블루입니다.
예, 그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 이번에도 저 홍보 타임
아
나오셨잖아요. 나왔잖아요. 이제 신제품이 네, 마침 네. 또.
예, 그, 늘 그렇듯이 이제 아이폰 17용으로 반사 캔슬링 강화유리 스크린 프로텍터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반사 캔슬링 스크린 프로텍터에서 이제 좀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보자 하는 느낌으로, 지금까지 이제 지적받았던 단점들을 전부 커버한 반사 캔슬링 프로라는 라인업을 새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가 나온다고 해서 일반 라인업도 계속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나오는 거죠?
아 예, 프로 라인업은 이제 그 단가가 아무래도 좀 비싸서 가격이 기존 제품보다는 좀 비싸가지고 기존 라인업도 이제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이제
좀 가격
같이 내리고. 판매하는 예,
예. 약간 저 애플이 하는 방식이 비슷하네 아이폰 나올 때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프로 지금 예약 판매를 시작하셨던가요?
네,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 안 그래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아이폰 17이 갑자기 전 라인업이 다 반사방지 코팅이 들어갔다. 일단 그 얘기가 있는데 뭐 일단 그것도 네네. 아이폰 얘기할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확 눈에 띄는 반사방지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뭐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따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를 시작할 건데 이제 약간 그 아이폰 이벤트는 늘 뭔가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
네.
제일 돈 많이 벌리는 게 여전히 아이폰이고 이 시대에도 그 뭐 이제 서비스 매출이 뭐 밀고 들어온 다음에 하지만 그 여전히 아이폰이 가장 이제 애플의 이제 매출 거기서 가장 아직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직도 반 정도는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재미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프라이즈가 거의 없거든요. 맨날 루머로 다 유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그만큼 유출이 많다는 얘기도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서프라이즈가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블루님은?
서프라이즈는 제가 느끼기에 서프라이즈 한 부분은 없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좀 어쨌든 강화유리 업자라서 이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 미리 그런 정보들을 좀 들어 알고 있는 게 이제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반사방지 이제 전 라인업에 들어간다 요거는 이제 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서프라이즈 한 부분일 텐데, 일반 라인업에까지.
그쵸. 예, 다 넣어줬다는 게.
프로 라인업에 있는 막, 뭐는 빠질 거고, 뭐는 빠질 거고, 요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원래는 제일 서프라이즈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요게 서프라이즈였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좀 티장님 보시면서 좀 뭔가, 저희가 뭐, 아이폰 루머를 제가 많이, 저희가 많이 다루지는 않거든요. 제가 일부러, 네. 뭐, 루머, 매주마다 루머 나오는 거, 특히 이제 뭐, 한두 달 전부터는 진짜 진짜, 8월쯤? 8월쯤에는 진짜.
계속 나왔죠?
예, 그냥 하루가 멀다고 계속 루머가 나왔었어요.
네, 뭐, 저희 보급도 나오고, 뽑은 것도 나오고,
저 심카드 슬롯 부품도 나오고, 뭐, 사실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뭐, 심카드 얘기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는 사실 아이폰 에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명 보고 난 다음에 좀 고민을 하다가 전 오히려 그 배터리팩 얘기를 못 들었었어요. 확인은 못 했는데 이제 배터리팩이 거의 필수인 것처럼 자료를 적어놨더라고요. 발표를 보니까. 그래서 좀 식었습니다.
아, 그 얘기도 좀 이따가 하긴 할 건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 얘기할 때. 에어가 좀 여러모로 뭔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제품이. 저는 네 여러모로 재밌었던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번 올해 뭘 산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에어를 샀을 것 같아요. 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벤트를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실제로 제가 산 거는 뭐 따로 있긴 한데 뭐 그것도 이따가. 첫 번째로는 에어팟이 먼저 있었죠. 에어팟 프로 3가 드디어 나왔고 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프라이즈라고 했다면은 아마 이어팁? 이어팁이 좀 서프라이즈였는데 뭐 심박 센서는 루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올해 초에 나왔던 이제 파워비츠 프로 2가 이미 그 심박 센서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걔가 좀 이제 이 에어팟 프로 3의 약간 프로토타입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뭐 심박 센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놀랍지는 않았는데 이 심박 센서를 통해서 이제 에어팟 프로만으로 운동 추적 기능이 생겼고요. 그래서 뭐 50종 정도 트래킹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안 차고도 이제 아이폰에도 이제는 아이폰에도 피트니스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심박 센서를 통해서 이제 그 칼로리 이제 운동 칼로리 이제 추적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워치OS 16에서 언급이 됐었던 이제 워크아웃 버디. 그러니까 저 계속 목소리를 이제 뭐 열심히 동기부여 이제 AI가 동기부여 해준다는 그거가 이제 에어팟 프로로 운동할 때도 그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 이어팁이 이번에 이제 폼이 이제 안쪽에 이렇게 내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에어팟 프로 팁은 그냥 실리콘으로 된 팁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되게 뭔가 안이 되게 그 중에서도 안이 되게 뭔가 좀 비는 공간이 좀 많은 약간 그런 팁이었거든요. 뭐 에어팟 프로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안에다가 이제 폼이 내장된 이제 실리콘 여전히 겉면은 실리콘인데 안쪽에 이제 패딩 돼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폼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귀를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좀 밀폐감도 높였고 이게 밀폐감이 좋으면 그만큼 이제 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ANC 기능이 그만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성능 2배 향상이 있었다고 해요. 이어팁 외에도 그 살짝 얘기를 듣기로 마이크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고 해요. 아마 이게 이거랑 이제 뭐 좀 이따 얘기해 실시간 통역 기능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아마 마이크를 하나 더 넣어준 것 같은데 이제 이 마이크랑 이제 이어팁 덕분에 그 ANC 성능이 두 배 향상이 됐다고 해요. 왜냐면은 에어팟 프로 3가 H2 칩을 그대로 쓰거든요. H3로 올라갔다던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H2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이용해서 조금 ANC 성능이 더 나아지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고요. 뭐 실제로 시연해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로 더 좋아진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에어팟 프로 2에 비해서. 그리고 뭐 이제 실시간 통역 기능이 이제 원래는 그냥 iOS 26 기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에어팟 프로를 통해서도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근데 에어팟 프로 3뿐만 아니라 2하고 이제 에어팟 4까지 다 H2가 들어간 이제 에어팟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이게 뭐 그냥 그거예요. 뭐 상대방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면은 에어팟 사실 그 에어팟이 마이크를 통해 듣고 이거를 이 정보를 아이폰한테 보내서 아이폰이 통역을 해서 다시 에어팟한테 이제 들려주는 약간 그런 역할인 건데 물론 조금 시간 딜레이는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이폰이 그거를 듣고 아이폰이 이제 그 텍스트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이 다 에어팟을 이제 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아이폰으로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에어팟이 그냥 서로 듣고 아이폰 보내서 통역하고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에어팟 프로 3에 심박 센서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운동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이제 뭐 그 방수 레이팅이 더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원래 IP53 이었던 것 같은데 57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제 거의 물에 있어서는 이제 땀이나 이제 뭐 갑자기 비가 와서 비를 맞는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훨씬 대응이 더 잘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어버드 자체 배터리가 늘었어요. 이어버드 자체 배터리가 원래 6시간이었는데 8시간까지 늘어났는데 이제 근데 단점이 케이스가 이제 조금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케이스 안에 있는 배터리가 뭐 그 조금 줄어들어서 그 예전만큼 그 배터리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게 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에어팟 프로 3고 그 다음에 가격은 369,000원. 우리나라에서는 2만 원 올랐는데 이거는 저 환율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달러는 동결, 250달러로 동결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잘 나온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야 뭐 거의 최근 애플의 가장 욕 안 먹는 애플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심지어 저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마저도 사게 된다는 약간 애플 사게 되는 애플 제품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 3가 이 정도고 저는 바로 예약 주문했고요. 왜냐면 저는 에어팟 프로 2를 출시 때부터 쓰고 있었고, 뭐 중간에 한번 이제 뭐 교체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3년 썼으니까. 저는 심지어 제 에어팟 프로 2는 라이트닝 케이스거든요. USB-C 케이스도 안 샀어요. 이거 에어팟 프로 3 나올 거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약 구매를 바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사셨나요?
저는 아직 살아 있어서 제 건 2C 타입인데 이거 왜 썼었지? 네. 아, 맞다. 산 이유가 있었네요. 그 예전 거를 잃어버려 가지고.
아.
예. 네. 그래서 2를 샀는데 그때는 프로 1 쓰던 게 없어져 가지고 아마 2를 산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래서 아직은 쓸만해서 일단은 하고 있고요. 사실 3를 고민 중인 게 이번에 워치를 안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 뭐 어차피 갤럭시 워치 쓰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죠.
네, 뭐 그것도 있고.
저도 그 뭐냐 2 USB-C를 샀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일단은 아직 예약 구매 같은 건 안 해놨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그 저 저는 오랜만에 각인을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 어차피 할인 정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저 쿠팡이나 이런 데가 예, 좀 많이 짜서.
네, 3%였나?
아마. 예, 뭐 그것도 심지어 저 애플 케어, 그러니까 할인보다 다 적립으로 많이.
네, 맞아요. 이제,
예, PC 적립으로 많이, 예, 뭐, 물론 좀 쿠팡 자주 쓰시면 그것도 뭐 할인이면 할인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제품 자체 할인보다는 저 애플 케어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어차피 이럴 거 한번 오랜만에 각인이나 해볼까. 그래서 저는 이어버드 자체는 이제 뭐 중간에 한번 교체를 뭐 애플 케어든지 해갖고 교체를 한번 하거든요. 왜냐면 배터리도 많이 죽고 그때쯤 되면 이거 확실히 이게 슬슬 맛이 가더라고요. 조금 그런 감이 있어서 많이 바꿨는데 뭐 케이스는 웬만해서는 안 죽더라고요. 잘 뭐 물론 안에 있는 배터리야 이제 계속 충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맛이 가지만, 근데 그거는 맛이 가봤자 그렇게 큰 영향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어차피 저는 뭐 자주 충전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 각인 한번 케이스 한번 각인하면 오래 쓰겠지 싶어서 저는 각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예, 뭐 사실 이따가 얘기할 거였는데 뭐 그냥 얘기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은 애플워치인데, 애플워치가 올해 많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좀 시리즈 1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 하나 있긴 하거든요. 하여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리즈 11이 조금 더 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워치 더 얇아졌다라는 말을 지나가면서 했거든요. 되게 기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리즈 11하고 10하고 두께를 비교를 해볼게요. 두께를 두께 그대로인데 뭔 소리야? 뭐 아 그냥 10에서 두께가 얇아진 걸 뭐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였나 보네요. 날이 얇아지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커버 글라스가 살짝 바뀌었죠. 이거는 근데 사실 이제 알루미늄 모델들만 해당이 되는데 물론 대부분 다 알루미늄 사시니까 저도 시리즈10을 알루미늄 제트블랙 알루미늄으로 샀었고 원래 이제 아이온 X 글라스라고 해서 이제 옛날 스테인리스 스틸 지금 이제 티타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쓰는데 이제 이 아이온 X 글라스가 굉장히 흠집에 좀 많이 취약했잖아요. 진짜 특히 이제 제 아내 옛날 이제 시리즈 7 이제 그 애플 케어로 교체받기 전에 거는 진짜 무슨 저 공사판에서 모래 긁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하게 긁혔었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거기에다가 이제 커버 유리에 이제 세라믹 요소를 좀 배합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아이폰의 뭐 세라믹 쉴드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긁힘 방지가 성능이 두 배 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되게 특히 이제 오래 쓰고 싶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루미늄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이제 그 워치를 사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애플워치 스포츠라고 불렸던 거 되게 옛날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이제 원래 18시간이었는데 24시간 으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증가를 했는지는 얘기가 없기는 한데 뭐 일단은 이제 애플워치 원래 보통 배터리가 18시간이라고 하는 게 진짜 1세대부터 계속 18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는 이제 거의 여기서 배터리가 늘어날 생각이 없는 거구나 이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 24시간으로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화인 것 같고 그 다음은 뭐 5G를 지원한다는데 이거는 재밌게도 일부 국가 모델만 해당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LTE 버전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경고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식약처 승인이 안 나서 네 이번에 그 에어팟 그거 이제 보청기 기능도 이제야 승인 났거든요. 작년에 공개됐었어요. 그거 아마 작년에 공개된 기능인데 올해 초에야 이제 승인이 났거든요. 그 에어팟 그 뭐지 저 보청기 기능이 이제야 승인이 나서 네 아마 이제 iOS 26으로 올리면은 아마 iOS 26이랑 그 다음에 에어팟 이제 펌웨어 올라가면은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것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고혈압 경고 기능이라는 게 그냥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혈압을 뭔가 다른 기계로 재서 베이스라인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그 혈압 측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치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고혈압 경고 기능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되 그 이게 절대적 측정값은 아니고 이제 상대적 측정값으로 이제 해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뭐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거나 이래서 혈압이 확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경고를 해주고 뭐 이제 의사랑 상담을 해보세요.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은 저 건강보험이 이제 희망이니까 뭐 이런 기능이 뭐 좋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최소 2년마다 한 번씩 경년으로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건강검진하면서 무조건 혈압을 재고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건강검진 안 받는 동안에 이제 그 혈압 뭔가 그 동안에 이제 혈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면은 이런 기능이 좀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그리고 뭐 수면 점수 얘기가 있었는데 수면 점수 자체는 워치OS라기보다는 이제 iOS 26 기능이고요. 그 심지어 워치가 아닌 이제 서드파티 앱이나 이제 그 서드파티 액세서리에서 수집한 데이터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수면 추적 앱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앱을 써도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오라링을 쓰는데 오라링에서 이제 수면 데이터 이제 오라링의 수면 데이터도 이제 건강 앱에서 가져와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자체적으로 수면 점수를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워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9만 9천 원 동결이고요. 그 이번에 뭐 네 워치가 이렇고 그다음에 SE가 S3가 나왔는데 S3가 이제 그 기능이 많이 따라잡았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뭐 AOD 처음으로 진짜 AOD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시리즈 9이나 울트라 2에 들어갔던 제스처 기능들 그게 지원이 되고 뭐 이 두 손가락 이렇게 핀칭하는 거랑 뭐 이번에 이제 워치OS 26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튕기면 이제 알림 빼는 거 그 기능이 여기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이제 이게 시리즈 10 때인가 9 때인가 들어간 건데 이제 그 미디어 재생을 할 수 있는 스피커 물론 네 하시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 3도 나왔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살짝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제 그 케이스 크기 자체는 같은데 이제 베젤을 줄인 형태로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올라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위성 연결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2년 동안 이제 위성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이제 이 위성 기능이 지원이 안 되는데 이제 위성 기능이 지원되는 나라에 가시면은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산 이제 애플워치나 한국에서 산 아이폰이라 있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쓸 일이 생기면은 미국에서 이제 위성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이제 티타늄 케이스가 이제 3D 프린팅 형태로 바뀌어서 이제 뭐 재료를 반만 쓴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인데 그 티터님은 이번에 워치 안 사신다고 했는데 그 딱히 뭐 바뀐 게 많이 없어서 약간 그런 건가요?
일단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SE였거든요. AOD도 들어오고 5G도 된다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좀 계기가 이상하긴 한데 지금 제가 이거 갤럭시를 어머니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치만 남고 워치는 안 받으시고 이제 원하는 게 따로 있다고 하셔서 그걸 사드리기로 하고 이제 제 거를 이제 중고로 팔고 애플워치를 사야겠다고 이제 막 가격을 보고 있었는데 일단 갤럭시 워치 감가가 정말 안 좋아서요. 지금 중고가가 2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진짜 이 정도인지 몰라.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갤럭시 플립 4가 중고가 한 18만 원, 20만 원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사면 대단. 이제 이건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이 갤럭시는 어머니한테 가는데 진짜 플립 4 중고로 하나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냥 워치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 지금.
그렇죠. 워치 지금 워치 기능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워치 시리즈 11 봤을 때는 고혈압이 지금 워치에서 안 되는 게 고혈압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워치도 뭐 혈압 측정 기능이 아직 베타로라도 들어가는 가 있고 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이걸 팔고 돈을 더 보태서 새로운 워치를 산다라고 했을 때 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갑자기 플립4 중고가 싼 게 있어. 네,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네, 이래저래 뭔가 많이 사시네요.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 블루님은 이번에 좀 워치가 좀 뭔가 관심 있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울트라를 이제 한번 쓴 뒤로는 계속 울트라를 쓰고 있는데 뭐 울트라는 사실 이제 이번에 3를 일단 구매를 할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사지는 않았고요.
네.
예.
아, 울트라도 좀 배터리가 늘어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그 36시간이었는데 42시간까지 늘기는 했더라고요. 예, 얘도.
디스플레이 효율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울트라는 뭐랄까. 사실 정말 우리가 이거, 그 기능을 쓴다기보다는 약간 그 배터리가 깡패라서 쓰는 것도 좀 있잖아요, 사실.
예, 저는 배터리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액션 버튼을 그 뭐냐 제가 요즘 음성 메모 같은 걸로 메모를 좀 자주 하는데 그냥 울트라의 요 액션 버튼을 그걸로 할당해 놓으면 누르면 그냥 바로 녹음 모드가 돼서 그냥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때문에도 저는 울트라 좋아합니다.
네, 울트라가 좀 크긴 해서 뭐 요 그 이번에 뭐 그 저 티타늄 메쉬가 좀 이쁘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끌리긴 하면서도 참 비싸요. 이번에 가격이 더 올랐어요. 125만 원이니까 예전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원래 1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뭐 티타늄 밀레니지 하면 140만 원이네. 이거 하나 사면 진짜 거의 5년은 써야 되지. 뭐 배터리가 근데 그 정도 버티긴 하겠죠. 워낙 배터리가 워낙 크니까 뭐 조금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 한들 솔직히 별 기별도 안 갈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울트라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약간 애플워치계 약간 지샷 같은 그런 느낌? 예. 이거 그 울트라용 그 반사방지가 나왔던가요?
네, 예, 있습니다. 예. 그 아, 예. 다른 워치는 없고 울트라만.
예, 그렇죠. 다른 워치는 저 공면 때문에 힘들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크기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죠, 아마?
그대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베젤이 얇아져도 혹시 가리는 부분 없는지 테스트 한번 해 보고 판매를 하려고요, 판매는.
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더라도.
예.
이래저래 구입을 하셔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뭐 일단은 뭐 사실 중요한 거 해야죠. 아이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이폰이 좀 또 재밌게도 흘러갔죠. 근데 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일단은 첫 번째는 일반형 아이폰 17인데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생각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이폰 17이 이번에 그 개선점을 보면은 일단은 디스플레이가 살짝 커졌습니다. 6.1에서 6.3 이거는 아마 작년에 이제 16 프로 나올 때 사이즈 커진 거랑 거의 똑같이 커진 거고 그냥 화면을 아마 사실상 똑같은 거 쓰는 거죠 이제 프로랑
아 예 실제로 똑같은 거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똑같은 디스플레이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디스플레이라 하면 이제 같은 스펙에 이제 다양한 곳에서 납품을 받은 디스플레이 이번에 BOE가 추가됐다고 해서 뭔가 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뭐 하여튼
근데 BOE가 원래 이제 일반 모델은 BOE가 납품을 하고 있었고 프로 모델은 BOE가 납품을 못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똑같은 스펙이 됐다 하면 일반 모델이 프로 모델의 그 스펙으로 다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죠. BOE가 겨우 맞췄다?
예, 원래 납품하던 그 대수보다 훨씬 적어질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수율이 안 나와서?
BOE가 LTPO를 이제 처음으로 납품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그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전 라인이 LTPO로 바뀌면서 BOE가 원래 아이폰 전체의 초기 물량의 한 200만 대, 300만 대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 모델이 LTPS, 그러니까 그 일반 모델의 디스플레이 스펙이 떨어질 때는 그거보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BOE는 오히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훨씬 줄어든 거죠. 납품하는 소량이.
네. 본 게 아닌 것 같은데. BOE 입장에서는?
BOE 입장에서는 뭐 썩 좋은 거는 아니죠.
네. 대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율을 예,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6.3인치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드디어 일반형 아이폰에 120Hz를 지원을 하고 사실 여기까지는 프로모션까지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는데 AOD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들어가냐 마느냐 그러니까 애플에서 얘기하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최대 밝기 3000니트까지 올라갔 이게 3000니트인 게 원래 16프로도 3000니트까지 올라갔던가요? 이게 헷갈리는데
16프로가 2000니트까지 올라갔었고요 스펙상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간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조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스펙이 똑같았다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은 뭔가 불안해서 예. 그냥 소프트웨어로
네네네
하드 그거 리밋을 걸어놨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는 뭐 그 명확한 이제
뭐 그건 없지만
예 논문처럼 뭐 이거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인용하면서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썰이라 하죠. 카더라.
네. 그냥 네. 그 정도로만.
네, 그러네요. 2000, 16%는 2000이었네요. 예. 네. 그리고, 그래서 AOD도 들어갔고, 3000니트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세라믹 쉴드 2가 나왔죠.
네.
그래서 배합이 바뀌어서, 뭐, 3배 더 단단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단단해졌다기보다는 흠집에 3배 더 강하다. 이렇게 아예 그냥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흠집이 좀 약해요. 세라믹 쉴드가, 확실히.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 보유리를 많이 쓰게 됐는데 뭐 지금은 당연히 저 컬러 스케일의 그 반사 캔슬링 방지 유리를 쓰는데 저도 이제 프로를 바꿀 때가 돼서 그런데 이제 3배 더 이제 그 흠집에 강해지고 그다음 이번에 그 7단계 방사 방지 코팅이 들어갔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갤럭시 S 이제 갤럭시 울트라에서 보여지던 수준의 그만큼의 드라마틱한 반사방지 코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33%? 저 그 33%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33%가 줄었다라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33%가 줄었으면 이제 한 3. 몇 퍼센트? 그러니까 이제 기존보다 개선된 거는 맞는데 이제 또 그 갤럭시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3% 그 정도거든요, 반사율이.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반사가 더 많은 거죠. 2배에서 네. 3배 사이 정도? 예.
근데 뭐 이거를 이제 전 라인업에 기본형에도 이제 반사 방지가 들어갔다는 게 조금 그나마 2점이라면 2점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일반 뭐 갤럭시 S25랑 비교를 했을 적에.
네네네. 그 요거는 이제 그 내스크래치성을 올리는데 조금 더 주안한 것 같고 갤럭시에 들어간 반사 방지 코팅도 이제 반사 방지 코팅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스크래치성 코팅을 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코닝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마 특허 회피 때문에 아마 구성이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아이폰 것도 코닝이 만들지 않나요? 이번에 그 뭐야 미국 저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거가 그거였는데 저 코닝이랑 같이 저 아이폰이랑 애플워치 그거 세라믹 글라스 만드는 거를 뭐 미국에서 만들겠다 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 켄터키에서 만든다고 했던 게
아 예 그 예 예, 그거는 이제 뭐 맞을 건데 그 요
삼성이 공동 특허를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이게 좀 애매한 게 그 코닝이 한국에 그 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원래는 삼성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 코닝 그 지분 100%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계시는 분이 이제 아마 그 회사가 여기 이 특허 어사이니로 포함이 돼 있는지 그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어쨌든, 복잡한 법적 모시기가 걸쳐 있는 걸로
예, 그 어쨌든 이제 요 그 요 특허 기술에 기반이 되는 논문에는 그 뭐냐 아산시에 있는 그 코닝 정밀 기술에 계시는 이제 한국인 분의 이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삼성 요 기술이 이제 삼성이랑 공동 개발돼서 요번에 이제 뭐 삼성 제품만 쓴다 뭐 그런 그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뭐 하여튼 조금 아쉽긴 해요. 뭐 좀 기왕 하는 김에 좀 빡시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때 저 땅콩님이 그 이제 이벤트 보면서 문자로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블루님 비명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그랬었는데 예, 다행히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그래도 그 컬러 스케일에 그게 이제 반사만 그게 설 자리가 아직은 있는 걸로 갤럭시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디스플레이 하여튼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유의미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 사실 그 프로모션은 여전히 솔직히 좀 그게 좀 있기는 해요. 그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뭐 이게 사람마다 그 케바케라인 게 있기는 하지만 좀 주관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디스플레이 스펙 자체로 봤을 때는 프로랑 완전히 동일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스펙이 사실은 이제 일반 모델 뭐 카메라 빼면 카메라를 제외하면 이제 프로랑 이제 일반형 아이폰의 이제 가장 유의미한 차이였는데 그 간극이 사실상 거의 없어졌죠. 디스플레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이번에 기본형 아이폰 17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따가 가격 얘기도 하겠지만 가격도 그만큼 또 가격 때문에 또 가성비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었죠. 뭐 이건 이제 가격 얘기할 때 얘기를 할게요. 자, CPU 이제 프로세서로는 칩은 이제 A19를 쓰는데 사실 지금 A19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따가 얘기할 이제 아이폰 에어의 A19 프로도 GPU가 5개고 이 아이폰 17의 A19도 GPU가 5개인데 그럼 이 둘의 네. 사이에는 그럼 사실상 메모리 차이밖에 없는 건가요?
A19랑 A19 프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아이폰 에어에 들어가는 A19 프로
아이폰 에어에 들어가는 A19 프로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에 들어가는 A19 프로에서 GPU 하나가 비활성화된 된 상태인데, 근데 사실 이제 에어에서 그 안에 있는 프로레스 인코더나 이런 걸 사용하진 않으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메모리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캐시 용량이 좀 다르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기에는 L3인 거예요? 캐시가?
보통 이제 시스템 레벨 캐시라고 하는 L3라고 하기가 좀 요즘은 좀 애매한 게 이제 CPU 입장에서는 L3인데 이게 또 이제 다른 계산기 입장에서는 그게 L3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요즘은 이게 다 통합형이니까.
예, 그러니까 칩 전체의 그 계산기들이 다 공유하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니까 CPU랑 GPU가 메모리 공간을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캐시도 그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라스트 레벨 캐시라고 이제 요즘 얘기를 하거든요. 시스템 레벨 캐시 아니면 라스트 레벨 캐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용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A18이랑 A18 프로 때도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A18 프로랑 비교했을 때도 뭐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 캐시의 차이점이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A18이랑 A18 프로의 차이가 그대로 이제 좀 넘어왔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하여튼 A19가 들어가고요. 뭐 유일하게 이번 라인업에서 유일하게 이제 메모리가 8기가 조금 안타깝게 됐지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아마 A19가 새로운 프로세스에서 만드나요? 그 이제 A18이랑 비교할 때 N3 지난번 게 N3E?
예, 지난번 게 N3E였고
이번에 P?
지금 게 이제 N3
P?
P에서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A19랑 A19 프로 전부 다 N3P 공정에서 제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N3E에 비하면 약간의 한 5% 정도의 성능 향상, 10% 정도의 이제 전력 절감, 그리고 이제 면적 면에서 이제 좀 더 향상이 있는 공정입니다.
네. 그 덕분인지 배터리 시간을 무려 18시간, 그러니까 비디오 스트리밍 기준 8시간을 추가했다고 하고요. 이게 물론 배터리 또 커진 것 같아요. 아이폰 일반 16에 비해서 배터리도 커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프로모션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프로모션 물론 이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이제 뭐 아이폰 16 이전에 이제 일반 아이폰은 그냥 60Hz 고정이었잖아요. 그 디스플레이가.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프로모션을 적용을 하면서 사실 120Hz인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적응형 주사율이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얘네가 주사율을 1Hz까지 떨어뜨릴 수 있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안 쓸 때는 그만 뭐 이게 뭐 정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아이폰으로 영화를 볼 때 보통 대부분의 영화는 이제 초당 24프레임이니까 그만큼 24Hz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굳이 네네네. 이 입장에서는 120Hz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영화가 120Hz가 안 되니 120프레임 퍼세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배터리가 또 절약이 되죠. 왜냐면 그만큼 자주 화면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배터리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래서 이제 약간 띠가 좀 있는데 이제 애플이 요 스펙에 적어 놓은 게 동영 상 재생 기준으로 이제 시간을 그쵸. 적어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프로모션이 24Hz로 계속 동작하는 약간 최상의 좀
시나리오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에서 17이 이제 요 스펙에서 나는 차이보다 실제 생활에서 배터리 차이는 저거보다는 좀 작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시스템 레벨 캐시 차이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A18 프로랑 A18 스펙을 다시 보니까 이제 성능 코어의 L2 캐시 용량도 이제 두 배 차이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캐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총 여기서 8메가, 여기서 12메가, 그러니까 20메가바이트가 차이가 났었고 아마 이 경향성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번에 또 급속 충전 사양도 좀 올라갔어요. 이제 원래는 50% 충전에 30분 걸렸는데 이제 20분 소요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좀 새로운 PD 충전 규격을 지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저 PD 이름이 뭐였니 그게? PD 3.2 뭐시기 그 PD 3.2 AVS였나? 뭐 하여튼 네 그런 새로운 규격이 생겨서 이제 이거는 뭐 그 발열이나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더 액티브하게 그 충전 이제 그 전력 공급을 조정을 더 빡시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60와트까지 전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 이거를 지원하는 새로운 충전기가 이제 미국에서는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려면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새로운 PPS 규격 이게 규격 이름이 뭐냐면 제가 볼게요.
PD-REV 3.2.
예, PD 3.2 SPR-AVS.
아유, 웃기다.
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아마 PPS가 원래 이게 표준 규격이 아니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PPS를 사실상 표준 규격화한 예, 그 제품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나라에 나왔나? 이게 이 충전 이게 현재 당장으로서는 이거를 지원하는 충전기가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충전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마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서드파티 쪽에서도 이제 각자 이제 충전기들 사양을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충전기를 이용하면은 이상적인 컨디션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60W를 아이폰에 이제 60W까지 이제 충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나왔나 한번 좀 보려는데. 충전 필수템. 우리나라는 아직 30W 전원 어댑터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 뭔가 그 전파 인증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뭔가 규격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품이 출시를 안 합니다. 뭐 다이나믹 60W, 40W 무슨 충전 어댑터라는데 이름이 예,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카메라 사양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초광각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광각이죠. 광각에 이제 광각 사양이 이제 48메가픽셀, 이게 아이폰 16 프로처럼 올라갔고, 그다음에 전면 카메라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전면 카메라가 이제 정방형 센서로 바뀌었습니다. 정방형 센서로 바뀌어서 여기에 이제 센터 스테이지 기술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딱 폰을 이제 셀카를 딱 찍으려는 순간에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아이폰이 알아서 장면 인식을 한 다음에 화면 비율을 알아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이거를 오버라이드를 해서 가로나 세로를 직접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장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폰을 굳이 돌리지 않아도 이제 가로 셀카를 찍을 수 있고 그냥 세로 상태에서 찍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냐면은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로로 이제 돌려서 그 셀카를 찍으려고 하면 이제 카메라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게 되니까 이제 시선 처리가 좀 이상해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약간 옛날에 아이패드 프로 를 가로로 돌려서 이제 화상 통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카메라 위치 때문에 얼굴이 이상하게 보인다 했던 그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됐든 뭐 가로로 찍던 세로로 찍던 이제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방향에서든 네 자연스러운 셀카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최대 1800만 화소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센서 자체는 아마 그거보다 더 클 이제 1800만 화소보다 더 클 건데 이제 뭐 가로로 찍 어떤 뭐 세로로 찍는 과정에서 조금씩 크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 찍어진다고 해요. 네. 이제 가격이 또 보면은 재밌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아이폰 17 라인업이 전부 이제 256기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미리 스포일러? 스포일러를 하자면 원래 128 이제 기본형 아이폰이랑 아이폰 16 프로까지는 128기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모든 라인업이 전부 256기가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아이폰 17은 129만원부터입니다. 근데 다른 라인업과 다르게 이제 아이폰 17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본형, 그러니까 용량만 오르고 기본 가격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할 이제 17 프로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이제 그 256기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아이폰 17은 오르지를 않아서 진짜로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16E는 이것 때문에 16E는 더세가 됐고요. 왜냐면 16E는 그나마 16대는 둘이 용량이 같으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있었는데 이제 아이폰 17은 용량도 두 배로 더 주고 16E는 아마 아직도 128기가부터 일걸요? 아닌가? 116이 네 128기가 붙었는데 아직도 99만 원이거든요 아이폰 16이는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 16이는 좀 이렇게 됐으면은 차라리 16이 가격을 좀 떨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7이 진짜 이번에 가성비가 진짜 좋아졌고요 그 덕분인지 요번에 이제 예약 판매했을 때 일반 17이 정말 전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엄청 빨리 다 매진해가지고. 네,
요번엔 네. 도리어 프로가 좀 여유로웠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전 중간에 색도 바꿨습니다.
네. 심지어 에어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저 쿠팡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어요. 되게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긴 한데, 하여튼. 네. 자, 말 나온 김에 아이폰 에어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그 17이라는 넘버링을 뺐어요. 그냥 아이폰 에어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아이폰, 그러면 내년에 나오면 또 아이폰 에어 2가 되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빼기로 했나? 약간 그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좀 브루님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그거는 사실 진짜 애플 마음이라, 뭐, 얘네들이 이런 거를 막 시트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특히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는.
아이패드는 그래서 덕분에 족보가 진짜 꼬였죠.
막뭐 갑자기 어느 날 더 뉴 아이패드 뭐 이런 거 한 번씩 튀어나와주고 했던 거 생각해 보면 네. 뭐 이제 또 내년 되면 또뭐 알아서 하겠죠. 이게 그 아마 그 20주년 아이폰이 이제 2년 남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2년.
그러니까 이제 20주년 아이폰이 나올 때 약간 걔를 그 아이폰 뭐 20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걔를 뭐 약간 상징적으로 뭐 희한한 이름을 또 만들어 붙여주면 이제 아이폰 에어, 아이폰 프로, 그다음 뭐 아이폰 뭐 잘 모르겠지만
울트라.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울트라 언젠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조금 네 저도. 장기적으로는 넘버링을 빼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일단 iOS, 이제 OS들은 다 이제 연도로 통일을 했는데 일단 올해는 그냥 17이라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이폰, 이제 그 에어를 이렇게 넘버링을 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제 전초전인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아직은 근데 좀 다들 헷갈리는지 아이폰 17 에어라고 쓰는 데도 되게 많은 것 같긴 하던데, 뭐 하여튼, 네,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되게 제 생각보다 되게 실험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좀 보면은 뭐 일단은 두께가 5.6mm고요. 그 뭐 가장 얇은 아이폰이라고 하고 이게 물론 이제 이거는 가장 얇은 부분이 5.6mm라는 뜻이고 그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갤럭시 S25 엣지보다 더 얇아요. 5.8mm인가 그렇거든요. S25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는 6.5인치에 그 스펙 자체는 다 동일하게 뭐 프로모션 들어갔고요. AOD 들어가고요. 3000니트고요. 세라믹 실드 2고요. 네, 그래서 반사 반지 코팅 뭐 미약하긴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특이한 게 후면에도 세라믹 쉴드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그 네, 내구성 때문에 아마 한 결정인 것 같아요. 뭐 이따가 뭐 이게 프로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에어 이제 얘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그 테마가 있어요. 그 내구성이랑 배터리 이렇게 두 개인데 하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후면에도 세라믹 쉴드를 탑재가 들어가서 뭐 이제 쉽게 안 깨진다. 그러니까 세라믹 쉴드 1은 사실 뭐 그 흠집보다는 이제 깨지는 거에 더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이제 유리가 잘 안 깨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위에를 카메라 이제 섬도 아니고 이제 고원이 됐습니다. 이제 카메라 플래토인데 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어로 카메라 플래토라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려나 카메라 고원이라 하나 막 이랬는데 그냥 플래토라 했더라고요. 그냥 음처리했다고 네. 재미없게.
저는 꼿꼿이 고원이라고 했는데.
네, 뭐, 네. 근데 뭐, 뭐, 그래서 정식, 애플의 공식 명칭을 쓰는 게 기사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낫긴 해요. 뭐 하여튼.
이게 그 플래토라고 이름을 붙인 게 저는 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카메라 섬일 때는 얘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뭐라고 안 했죠? 뭔가
공식적으로 이걸 부르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번에 플래토라는 이름을 안 만들었으면 제가 이거 카메라 대륙이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플래토라고 왜
반도 있잖아요. 반도.
이름을 만들어. 아, 근데 요건 또 이제 그 반도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그 옛날 게 섬이었으면 이거는 반도는 아니고 이제 대륙.
아.
호주처럼,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여기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얘가 이제 다이내믹 아일랜드처럼 꽤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애플의 약간 좀 선전포고로 저는 봤어요.
그랬고 그 고원 같긴 하잖아요. 이렇게 아예 그 살짝 올라가다가 그냥 위를 딱 평면으로 그냥 갈라버린 게 어떻게 보면 고원 같이 생기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그 이제 발표 영상에서 이걸 아이코닉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처음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아이코닉이야, 인간아. 아니면은 전 세대 아이폰들의 그것도 그냥 플래토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 하여튼, 예. 네. 여기에, 근데 이제, 왜, 근데 약간 루머로 이제 이 디자인이 유출이 됐을 때 되게 모두의 이제 머리를 극적이게 되게 혼란스럽게 했던 거는 프로가 이런 디자인 하는 건 이해가 된다. 왜냐면은 뭐 카메라 뭐 이제 테트라 프리즘 이런 거 넣으려면은 뭐 그게 가로까지 공간이 필요할 수 있지. 근데 왜 굳이 에어를,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밖에 없는 에어를 왜 이렇게 했나 했더니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대한 부품을 쑤셔 넣었어요. 뭐 A19도 거기 들어가 있고 뭐 스피커, 뭐 모노 스피커라 하곤 하는데
이게 그 저는 사실 이제 에어에 들어가는 게 제일 이해가 됐는데 왜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페이스 아이디를 넣으려면 이 공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 모듈이 그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 모듈의 최소 두께가 아이패드 프로의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패드 프로 지금 OLED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가 그 거의 아이폰 에어랑 두께가 거의 아이폰 에어보다 조금 더 얇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페이스 아이디 모듈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 두께에 가깝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 아이패드는 저 부품을 흩뜨려 놓을 수라도 있지, 공간이 넓으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이패드는 그 디스플레이가 끝나고 베젤이 있고 그 베젤 공간에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요 그 페이스 아이디 모듈이 배치가 돼야 돼서 이 뒤쪽에 공간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아이패드랑 비교했을 때.
아, 뭐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뭐 일단 거기다가 굉장히 많이 쑤셔 넣었더라고요. 뭐 A19도 그 A19 프로도 그 위에다 쑤셔 넣었고 그다음에 뭐 스피커 뭐 모노 스피커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것도 좀 아, 모르겠어요. 스피커는 뭐 들어봐야 알긴 할 것 같은데 뭐 일단 모노 스피커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뭐 당연히 저 후면 카메라 그 두꺼운 후면 카메라도 거기다 넣었고 뭐 하여튼 뭐 통신 이제 뭐 셀룰러 모뎀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도면 자체를 보면은 조금 밑에까지 내려와 있기는 하대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플래토 아랫부분까지 조금씩 부품이 나와 있긴 한데 대부분 거기다 쑤셔 넣은 거는 맞다. 결론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그 이후로 거기가 뭐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근데 뭐 어차피 뭐 아까도 말씀하신 페이스 아이디도 페이스 아이디인데 카메라를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 뭐 기가 필요했을 수는 있죠. 와 요즘 제가 카메라가 이제 센서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 핸드폰 스마트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센서가 워낙 크니까 센서가 워낙 크면은 그만큼의 이제 렌즈 사양을 그거에 상응하는 렌즈 화각이 나오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리학의 법칙 때문에 두께가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이제 카메라가 안 튀어나오는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려면요 그 카메라 스펙을 악화시키는 거의 저 2010년 초반대 수준으로 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실 이게 그래도 되지 않냐라고 해도 그 당시 카메라로 과연 뭐 지금과 같은 뭐 QR코드 스캔, 그 정밀한 QR코드 스캔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 당시 카메라로.
그러면 카툭티를 없애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다 두껍게 만드는 거요?
아이폰 우라늄 뭐 이런 거를 만들면 되죠.
근데
우라늄이 매우 무거운 원소니까.
예. 네. 아니 그니까 아이폰을 그렇게 해서 두껍게 만든고 그걸 다 배터리에 채워넣으면 되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저 손목터널 증후군이라는 걸 모르시는지 그런 거 들고 다니면은 진짜 바로 손목터널 증후군 올 것 같거든요. 뭐 거의 한 300g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그걸 다 두껍게 한다면 그걸 다 배터리를 거기다 다 박아 넣으면은 네. 뭐.
에너자이저 핸드폰 생각나는데.
아, 그 18,000짜리요?
예.
아, 저 그거 옛날 작년에 베를린 갔을 때 실제로 만져봤었나? 뭐 그랬던. 예, 뭐 정말 그거 한번 바지 주머니에 한번 넣어보세요. 예, 하여튼 네, 뭐 그건 그거고 일단은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A19 프로 이제 그 GPU 코어 하나가 없는 버전이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 GPU에 뉴럴 가속 하드웨어가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A19도 똑같죠?
네, A19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예, 그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원래도 이제 뉴럴 엔진이란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왜 들어갔나 그렇게 생각.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일단은 그 GPU, 이게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텐서코어라고 부르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뉴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딱 정말 정해진 연산만 수행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하면, 그 CPU보다 GPU가 이제 병렬 계산을 더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GPU가 CPU의 상위 후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할 수 있는 그 범용적인 일 중에 일부를 특화해서 잘할 수 있는 장치가 GP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CPU 없이 GPU만 가지고 컴퓨터는 구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GPU 없이 CPU만 있는 컴퓨터란 건 존재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제 CPU 없 GPU만 있는 컴퓨터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그게... 뭐 CPU가 CPU 없이 뭐 GPU 없이 CPU만 있던 컴퓨터 옛날에 저 뭐 애플 1이나 이런 텍스트로만 대단했던 뭐 하여튼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은 하죠.
그렇고 예. 근데 이제 뉴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에서도 이제 기능을 다 덜어내서 정말 특화된 계산만 딱 할 수 있는 단순한 회로고요. 이제 그게 단순한 만큼 이제 그 특화된 작업 자체는 훨씬 더 이제 CPU나 GPU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빠르고 효율적으로. 근데 이제 그 아시겠지만 CPU에도 그 애플이 뉴럴 가속기를 넣었고요. 이제는 GPU에까지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 CPU에서 계산을 하다가 이제 좀 작은 뉴럴 연산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CPU에서 이거를 NPU한테 그 계산을 넘기려고 하면 그나마 이제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라서 메모리 복사하는 비용은 안 든다고 치더라도 CPU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였으면 이제 자기 캐시 뭐 이런 데 그거를 정보를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게 물론 시스템 레벨 캐시에도 남아있지만 그걸 뉴럴 엔진한테 명령을 주려면 걔한테 이제 명시적으로 요 메모리에 있는 요 계산을 수행해라고 명령을 날리고 그럼 이제 뉴럴 엔진의 그거 계산을 다 끝내고 다 끝냈다 그러면 이제 CPU가 그 데이터를 그 다시 참조를 해서 자기가 원래 캐시에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위쪽 그 뉴럴 엔진이 작업을 하면서 그 캐시 라인이 내용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그거를 CPU가 다시 읽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오버헤드가 생기는데 이제 요런 그게 이제 뉴럴 엔진이 빠르다고는 해도 이제 그 오버헤드까지를 감안하면 사실 안 빠를 그런 상황에서 이제 CPU 안쪽에 좀 더 가까운데 그 뉴럴 아 그 머신러닝 가속기가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되는 거죠. 네, GPU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뉴럴 엔진이 있어도 모든 AI 계산이 뉴럴 엔진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럴 엔진은 정말 단순한 계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뉴럴 엔진이 할 수 없는 처리는 GPU가 하고 이제 나머지 할 수 있는 거는 뉴럴 엔진으로 오프로딩 되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당할 건지 요런 걸 이제 코어 ML 같은 애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제 멀티플랫폼의 문제로 인해서 개발에 좀 그렇다 뭐 애플 하드웨어만 맞춰서 뉴럴 엔진을 활용한 그거를 짜느니 그냥 GPU로 오프로드 해버리자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그 막 이런 이제 AI 서브젝트 디텍션 그러니까 뭐 피사체 인식이나 이런 거를 할 때 GPU를 쓰거든요. 걔네들도.
네네네.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솔직히 이제 뭐 맥이나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뿐만 아니라 걔네들은 이제 윈도우랑 저 안드로이드도 지원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사실 그런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그냥 GPU로 하는 게 지네들 이제 개발하는데 더 쉬운 것도 그런 것도 좀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GPU 자체가 또 그 가속기를 갖고 있어야 만 또 처리가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뉴럴 쉐이더라는 거를 그 RTX 50 시리즈 나오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텐서 코어 같은 거 이용해서 하는 DLSS 이런 것도 이제 GPU 안쪽에 그 가속기가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GPU 안쪽에 이제 있는 게 그 아이폰 레벨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방금 이제 후동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나 이제 GPU랑 같이 GPU를 어차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GPU 안쪽에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뉴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서버나 뭐 이제 맥 이런 데서 학습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그 뉴럴 엔진은 아예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뭐 이제 아이폰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할 일은 당연히 없지만 이제 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애플 실리콘 서버
사실 이게 A19의 이 아키텍처 자체는 그냥 코어 여러 개 따다다다다 붙이면 이제 이게 뭐 나중에 M5가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M5
네네네네.
M5 프로 M5 맥스 뭐 혹여나 M5 울트라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네 그리고 그쵸. 이제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서버에서 구동되는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실리콘에서 돌아가니까 걔도 결국은 이 아키텍처에서 백업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요거는 그런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번에 이제 또 자체 칩 하나가 또 등장을 했어요. 바로 N1 칩인데 여기에는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이제 이거는 스마트홈에 많이 쓰이는 스레드 이제 관련 네트워킹이 하나의 칩으로 통합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폰 에어뿐만 아니라 아이폰 17이랑 아이폰 17 프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16 이에서 처음 선보였던 C1을 개선한 C1X 이제 자체 셀룰러 모뎀이 나왔고 C1보다 두 배 더 빠르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인데 일단은 그래도 여전히 그 퀄컴 이제 프로랑 17은 아직 퀄컴 거 쓰는데 왜냐하면은 밀리미터 웨이브가 아직은 C1X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가 사실 의미가 없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미국에서 의미 있냐고 하면 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내년부터 이제 내년에 아마 지금 루머로 나오는 게 이제 내년에 C2가 나오면은 C2가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탈 퀄컴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C1 칩이 자체 이제 물론 이제 성능도 뭐 나쁘지 않지만 물론 절대적 성능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이제 애플이 가장 잘한다는 바로 이제 전성비죠. 모뎀 칩 자체 이제 전력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이폰 16E가 생각보다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거에도 한몫을 했었고 이게 역시나 에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배터리가 늘 그 용량이 배터리 자체가 이제 불안한 요소 중 하나니까. 예. 네, 네. 그렇고
그 A19 프로도 이제 에어에 이제 A19가 아니라 A19 프로가 들어간 것도 그 전력 효율 때문인데 그 A18 프로가 A18보다 이제 캐시가 20메가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캐시가 많으면 전력 효율이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칩 바깥으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전력 소모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모리는 칩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랑 통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력 소모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캐시가 늘어나면 메모리랑 그 통신하면서 사용하는 전력 소모가 줄어드니까 A19 네. 프로가 A19보다 이제 그 더 전력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카메라 얘기 잠깐만 하면은 카메라 하나고요.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 하나고 뭐 이제 1배 줌 26이랑 52mm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 이번에 이제 카메라 하나 들어간 거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모든 피사체에 대한 포커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원래 여태까지는 사람만 가능했었는데 사람이랑 얼마 전부터 동물도 된다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이번에는 모든 피사체에 대한 포커스 컨트롤이 가능해졌고 이게 아마 뭐 역시 이것도 아마 AI로 그냥 피사체 인식이 되고 뭐 이제 iOS 26에서부터는 아예 그냥 그 공간 이제 비전 프로랑 이런 것 때문에 공간 사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사진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아이폰으로 찍지 않은 사진도 이제 피사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장면 인식하는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가능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거를 왜 아이폰 에어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듀얼 레코딩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면과 이제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해서 이제 동영상 녹화를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소셜 이런 데서는 뭐 앞에서 보이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리액션을 담기가 좋다. 뭐 그런 게 틱톡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좀 맹점일 수 있는데 20 모델만 있습니다. 지금 20 때문에 지금 중국에선 판매도 못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원래는 저 차이나 유니콤인가? 그쪽에서 이제 독점으로 그 20만 있는 버전을 해갖고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지금 뭐 중국의 관련 규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예약 판매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에어가. 중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20이 참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어가 별로 지금 뭐 인기가 없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심지어 저는 또 SKT 유저이기 때문에 그놈의 유심 보호 서비스 때문에 저는 자체적으로 한번 아이폰 16 프로에서 한번 그 자체적으로 이심 전환을 해볼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놈의 유심 보호 서비스 때문에 그 대리점 가서 해야 돼요. 망한 SKT 놈들. 오늘도 욕 하나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심 사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심 얘기가 나오니까 그 요번에 원래 이제 여태까지는 미국에서만 지금 이심 모델 이심으로만 모델이 팔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확장이 됐다고 해요. 지금 일본도 이심으로만 판매가 될 거라고 하고요. 그 에어뿐만 아니라 17이랑 17 프로 그다음에 뭐 캐나다 뭐 이런데 이런 나라들도 다 이심 모델만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애플이 좀 통신사들한테 압박을 좀 가하는 것 같아요. 그 자 이제 또 이 맹점 두 번째 맹점이 이제 배터리인데 일단은 뭐 애플이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우려를 이제 하려고 굉장히 이제 키노트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C1X 했고 뭐 A19 프로도 그거 했고 등등등등 해서 뭐 일단은 거기서는 그냥 올데이 배터리 라이프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 키노트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로 수치를 보면요. 동영상 재생 저는 동영상 재생 성능을 이제 배터리 성능을 봤을 때 작년에 16보다 높게 잡힙니다. 뭐 근데 아까 이제 저 블루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프로모션을 이용한 꼼수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실제로. 근데 일단은 16보다는 배터리가 조금 높고요. 뭐 당연히 올해 나온 아이폰들 가운데서 당연히 배터리 라이프가 제일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작년에 16보다는 배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높긴 하더라. 근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얘네들이 그 동영상 기준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고주사율의 상황이 계속해서 쓰이는 상황이면은 조금 배터리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여나 배터리가 불안하시다면 네, 백세이프 배터리 부활했습니다. 걔가 뭐 부활을 하긴 했는데 이게 에어 전용이에요. 왜냐하면 에어에 이제 그 카메라 플래토 아래까지 이제 배터리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만들기 위해서 대신에 배터리 면적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17이랑 17 프로에는 맞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게도 저 픽셀 10 프로 XL인가? 걔는 또 맞는데요. 걔도 이제 그게 꽤 긴 편이라서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없게도. 그러니까 이게 그 규격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 면적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 아이폰 16 프로에다가 이제 가로로 해서 꽂아봤는데 되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긴 하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에어 전용으로 이제 맥세이프 배터리가 나왔고 뭐 65%밖에 충전이 안 된다는 거에 굉장히 좀 다들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런 5000mAh짜리 걔네들이 사실은 100% 충전을 못 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충전하면서도 이제 스마트폰들이 다 조금씩 다 전력을 쓰기 때문에 사실 3000대에 있는 배터리를 거기에 5000짜리를 꽂는다고 해서 완전히 다 채우지는 못하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애플은 그 용량을 적지 않고 이제 65%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 그런 게 좀 있겠죠. 뭐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액세서리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범퍼가 돌아왔더라고요. 아이폰 4S 이후로 범퍼가 없었는데 이번에 범퍼가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 재밌는 물건이 하나 나왔죠. 이제 크로스바디 스트랩이라는 게 나왔는데 참 제가 좀 듣는 이제 해외권 팟캐스트에서는 물론 이제 대부분 남자분들이라는 그것도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약간 그런 건데, 예, 이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네, 여성 여러분의 그 바지나 이런 게 주머니가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장식만 그렇죠. 주머니인 경우도 많아요. 이게 옛날에 이제 크리스찬 디올의 나쁜 그거 트렌드 크리스찬 디올이 처음으로 그걸 그렇게 했대요. 이제 주머니 뭐 이제 입는 착용자의 그런 이제 몸매나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주머니 이제 쫙 쫙 붙는 옷을 만들면서 이제 주머니 크기가 비약적으로 작아졌다. 약간 그런 얘기인데 어차피 약간 그때는 그런 거였죠. 약간 요즘에 그런 테크 제품 이런 거랑 비슷해요. 어차피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뭐 하여튼 그 뒤로 네, 주머니가 굉장히 작아졌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폰을 주머니에 못 넣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폰만 들고 나가려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는 또 귀찮기 때문에 이런 스트랩이 인기가 많아요. 특히 동양 쪽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케이스를 본 거는 이제 유럽 같이 이제 소매치기가 심한 나라를 갈 때도 많이 이렇게 메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스트랩을 메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뺏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크로스바디 스트랩이라는 게 나왔는데 뭐 좀 가격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89,000원인가 그런데 뭐 자석으로 이렇게 그 길이 조정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스트랩 안 합니다만 그래도 그 아주 필요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뭐 하는 거고 그다음 뭐 이제 가격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인데 여기도 이제 256부터 해서 1테라까지 올라가고 159만 원부터예요. 근데 이 159만 원이라는 가격이 옛날에 이제 16%가 꽤 차고 있던 가격대거든요. 그 아마 미국에서도 999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 16% 그러니까 그 용량 128기가 16%의 가격을 이제 에어가 꽤 찼는데 이게 사실 에어가 가성비가 좋은 아이폰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가성비가 뭐 하다못해 17%랑 비교해도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아이폰 에어가 좀 보면서 되게 실험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카메라 플랫토에 이제 부품을 다 밀어넣는 그런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C1 이제 자체 이제 셀룰러 모뎀 C1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뭐 이제 세라믹 쉴드나 이런 것 부분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게 약간 그 여러 이게 옛날에 이제 저희가 비전 프로 얘기했을 때 이제 애플이 여태까지 선보였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합해서 이제 비전 프로를 선보였던 거에 약간 반대편인 것 같아요. 이건 아이폰 에어에서 보면은 애플이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에 대한 이제 그런 설계 기법들 이걸 그리고 이제 뭐 생산 기법들을 좀 연습하는 느낌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당장 내년에 나온다는 폴더블 아이폰에서의 그런 부품 소형화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그 배터리 배치나 이런 거에서의 그런 연습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술 연습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던 게 이제 먼 훗날에 혹여나 이제 AR 안경이 나온다면 AR 안경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 소형화랑 배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좀 기술을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폰 에어를 통해서 그래서 되게 실험적인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컨셉이에요. 이건 옛날에도 애플이 이런 걸 많이 뭐 약간 옛날 이제 이 에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옛날 처음으로 나온 맥북이에요. 진짜 그 옛날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마닐라 봉투에서 꺼냈던 거 실제로 이번에 그 아이폰 에어 소개 영상 자세히 보면은 그 마닐라 그 봉투 안에 있는 옛날 맥북 에어가 살짝 지나간대요. 그 맥북 에어 처음에 그 디자인 인트로라는 영상에 살짝 이제 이스터에그로 숨어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애플 쪽에서도 그거를 다분히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북 에어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실험적인 제품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가성비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맥북 에어에서 썼던 기술들 뭐 유니바디 알루미늄 그런 공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SD를 중점적으로 채택한 그런 시스템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다 이후 맥북들에 다 이식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맥북들이 만들어진 건데 약간 아이폰 에어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폰 에어에 들어갔던 기술들이 다 미래의 아이폰들의 이제 아이폰들이랑 아니면 아까 진짜 하다못해 AR 안경들에 다 이식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아이폰 에어를 개발하면서 배운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블루님도 좀 이제 아이폰 에어 대해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폴더블 아이폰 만들기 전에 그
기술 싱증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해보는구나 뭐 그런 느낌으로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뭐랄까 이게 사실 프로 제가 이제 프로를 산 거는 이제 사실 뭐 화면도 화면이지만 그 결국은 카메라 때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따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특히 뭐 리코나 이런 애들을 들고 다니니까 솔직히 좀 카메라는 좀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좀 에어가 좀 괜찮아 보이나? 뭐 물론 어차피 저는 어차피 그 제가 그 뭐야 아이폰 지금 16 프로 맥스인데도 저는 외장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워낙 제 폰으로 돌리고 있는 게 많아서 뭐 피크민도 돌려야 되고요. 막 이러니까는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제가 지금 블루님도 16 프로 맥스 쓰시죠? 한번 저희 그 배터리 사이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옆에 갖고 계세요? 지금 폰?
네네 지금 있습니다.
네. 예, 네, 일단 먼저 블루님 배터리 사이클 한번 알려주시죠.
배터리 사이클이 286이네요.
286이고 성능 지금 최대치 몇 퍼센트 나오세요?
95%요.
아, 95%. 제가 496이고요, 사이클이.
와, 엄청 많이 돌았네.
그리고 성능이 91%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폰에서 돌리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막 저는 이제 그 위치 로그를 하는 것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네. 당연히 계속해서 GPS를 건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터리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이래저래 그 외장 배터리를 거의 무조건 그러니까 중간에 충전기를 내가 어디다 꽂을 수 없는 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이래저래 외장 배터리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배터리에 대한 그게 저는 좀 덜해요. 도리어 어차피 16 프로 맥스도 어차피 하루 못 버티기 때문에 이거나 그거나 그게 그거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럼 17 프로 맥스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무거워서요. 아. 너무 무거웠어.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너무 거의 그 왜 막 저희 15% 때 와 티타늄 써서 가벼워졌어요 했는데 거의 다 캔슬됐잖아요.
아 그게 다 반납됐죠.
거의 그러니까 거의 다 반납돼버려갖고 고작 2년 전 얘긴데 이거 사실 16 프로 맥스 때도 좀 무게가 좀 다시 늘어나서 이랬는데 요번에 뭐 아마 배터리 더 밀어넣는 바람에 이렇게 됐겠죠. 뭐 그 배터리에 뭐 베이퍼 좀 얘기했던 베이퍼 챔버 넣고 막 이러다가 이제 배터리 다시 무게가 늘어났는데 사실 무게가 저는 더 힘들거든요. 사실 이제 16 프로 맥스 쓰면서 배터리도 배터리인데 무게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폰 에어도 나는 내 사용 시나리오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뭐 스포일러 말씀드리면 아직 저는 사실 이거보다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폴더블을 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에어를 사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런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이제 20만 된다는 것도 좀 불안 요소기도 하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T가 그 올해 희대 삽질을 하는 바람에 예, 그놈의 유심 보호 서비스도 있고 옛날에 제가 한번 시도를 했을 때 제 요금제에 뭔가 레거시 서비스가 있대요. 뭐 아마 데이터 쉐어링 관련 뭔가 문제 그게 옛날 거를 계속 쓰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거는 이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뭐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제가 진짜로 에어를 가고 싶다면은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이심부터 일단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뭐 저는 셋 중에서 에어가 가장 흥미로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고르지 않을 아이폰이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폰 17 프로랑 프로 맥스를 할 건데 일단은 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뭐 두 분은 뭐 당연히 블루님도 이미 주문하셨을 테니까 그 디자인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티덤님부터.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좀 애매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 자리에 맞는 보조 배터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지금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세라믹 쉴드로 덮여있는 게 조금 그렇다?
네 일단은 근데 그게 또 뭐야 통으로 유니바디잖아요.
그쵸.
모양 자체가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생각 그 처음에 이제 뒤판 모양만 나왔을 땐 저걸 저렇게 해놨다고 싶다가 그냥 네. 유니바디라 그러니까 솔깃하더라고요.
네. 사실 유니바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블루님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공대 감성 디자인 좋아해가지고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불만은 없고 네. 저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 예. 네.
왜냐면 이게 루머 때부터 굉장히 많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뭐 그래서 키노트를 보면은 약간 그 애플의 전반적인 이 설명하는 부분이 약간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에 대한 약간 강론 계속 그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 유니바디 알루미늄으로 실시를 바꿨고요. 원래는 이제 티타늄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냉각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그 방열 성능이 티타늄보다 20배가 넘는다. 훨씬 좋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 중에서 최초로 유니바디를 쓴 거거든요. 얘가. 그 유니바디 알루미늄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쓰다가 최초로 쓴 건데 그러니까 16%가 확실히 그 좀 열에 그게 좀 있었어요. 확실히 열이 좀 발열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 뭐 옛날 아이폰에 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랬었던지라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식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퍼 챔버가 처음으로 들어갔죠. 아이폰 중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를 사실 에어 때 잠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에어의 방열 성능이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블루님이 보시긴 어떠세요? 에어 막 17%는 이제 막 베이퍼 챔버까지 넘으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에어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 방열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제 고성능을 사용을 할 때 얘긴데 뭐 에어에서는 당연히 그런 작업을 하면 프로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겠죠.
근데 과연 에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이제 지속 성능이 필요한 거를 계속 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에어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이제 프로를 쓰시는 분보다는 훨씬 적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것 같아요. 에어를 사실 분들이 그렇게 막 물론 게임을 돌리실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다른 뭐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방열도 방열인데 배터리 때문에 아마 힘들걸요.
예. 그 하여튼 그렇고 베이퍼 챔버 냉각 이게 뭐 간단하게 그건 거예요. 이제 그 약간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그런 데들은 레디에이터 방식의 냉각을 좀 많이 소형화 그다음에 기술 고도화를 시켰다고 보면 되는데 안에 이제 베이퍼 챔버라는 것 자체는 진공이고 그 안에 이제 쉽게 기화가 되는 약간 애플은 탈 이온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 이온수를 넣어서 이게 뭐 열이 발열이 이제 심한 이제 칩 당연히 A19 프로 쪽 칩에 들어가면 이게 기화가 돼서 재빠르게 밖으로 빼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냥 그런 원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피니쉬가 세 개예요. 실버랑 딥블루랑 그다음에 코스믹 오렌지 이렇게 세 개인데 처음으로 블랙 계열이나 아니면 스페이스 그레이와 같은 약간 무채색 이제 어두운 무채색 계열 색이 이번에 처음으로 없어요.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약간 계속 그런 비판을 받긴 하셨잖아요. 그 프로가 되게 색상이 그 너무 지루하다. 아무리 뭐 진중한 뭐 그런 거라지만 맨날 무채색이고 조금 색깔 들어간 거는 그냥 되게 엿거나 아니면 진한 되게 진하고 약간 딥퍼플 아니면 뭐 시에라 블루 이런 것들이 다 그랬잖아요. 뭐 하다못해 작년 16 프로 맥스 데저트 티타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옅은 거였고 그래서 이번에 그 비판을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딥블루는 그러니까 딥블루가 사실상 이제 그 약간 스페이스 그레이랑 그 블랙의 약간 그거를 차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믹 오렌지가 굉장히 강렬한 색을 이제 파는 것 같고 여기도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여기도 뒤에 이제 세라믹 쉴드로 들어가 있고 사실 이게 필요한 게 물론 이제 그 이제 알루미늄 이제 유니바디 알루미늄 프레임에 이제 안테나선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안테나선은 어디까지나 이제 5G 그러니까 셀룰러 쪽 안테나들만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세라믹 쉴드 후면 커버가 없으면은 와이파이 안 되고요. 블루투스 안 되고요. 다른 이제 무선 신호들을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신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맥세이프 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뒷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이 투톤 디자인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저도 이제 디자인이 그렇게 막 처음에 저도 조금 저렇게 간다고 싶었는데 사실 뭐 애플이 이유를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실제로 나온 저는 솔직히 옛날에 뭐 11% 인덕션 막 이럴 때도 사실 뭐 어차피 다 나오면은 사실 실제 렌더랑 실제 실사 사진을 보면 또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17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예, 실제로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를 것 같다. 그랬고 뭐 실제로 특히 코스믹 오렌지의 그 투톤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보니까 17% 나온 거 이게 그 예판하는 거 보니까 실버가 가장 먼저 나갔던데 사실 저는 실버가 저는 17%에서 제일 못생긴 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네. 뭐 하여튼 저는 이번에는 17%는 좀 실버가 제일 좀 별로고 코스믹 오렌지가 확실히 좀 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번에 또 재밌는 거는 또 20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이건 17도 마찬가지, 일반 17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래는 이제 그 20 전용 모델이면은 이제 그 심술로 들어가던 곳에 이제 자리가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그 자리를 활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부터는 이제 그 자리를 배터리로 더 채운답니다. 그래서 20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있어요. 뭐, 비디오 기준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예, 네. 그래도, 뭐, 한 자릿수 퍼센티지 정도 배터리 용량이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카메라,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망원이, 48메가픽셀로 올라갔고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이, 망원 카메라 시스템의 렌즈의 이제 배율을 조금 줄였어요. 이제 4배 줌을 좀 줄였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원래 옛날 프로는 3배 줌이었는데 아마 그 간극이 너무 심해서 아마 조금 줄인 것 같아요. 그 원래는 2배에서 갑자기 5배 뭐 이제 옵티컬 이제 광학 퀄리티 줌이 2배 줌에서 갑자기 5배로 뛰어야 되니까 이게 중간 간극이 너무 커서 이제 4배로 줄이고 대신에 어차피 얘도 48메가픽셀이니까 중간에 이제 중간에 크롭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8배까지 늘어났는데 그 이제 블루님이 조금 영상에서도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이 카메라 시스템 자체는 16%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 훨씬 균형이 좀 훨씬 더 잘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블루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24메가 이제 애플이 48메가를 광학급이라고 주장하니까 48메가까지라고 치고 그러면 48메가랑 120메가 아 48mm랑 120mm
아 그 원래 이제 100이 예. 지금 이제 100이랑 200까지 들어가는 거죠. 8배 줌이 아마 200일 거예요, 아마. 그 35mm 아, 예. 환산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48mm에서 120mm까지 이게
바꿨어야 되죠. 예.
갭이 너무 컸는데 저는 사실 이제 루머 중에서 이제 3.5배, 7배 랑 4배, 8배 이런 식으로 루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3.5배, 7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발표 전에.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20mm는 너무 이제 망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기본 그 망원 카메라 기본 화각이 이제 100mm로 내려온 거는 그 자체로 이제 100mm부터 120mm까지 화질이 이제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고 그러면서도 이제 센서 크기가 커지고 이제 픽셀 수가 늘었기 때문에 5배 이후로도 이제 기존 16%에 비해서는 화질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복합적으로는 4배 구간부터 이제 그 뒷 구간까지 그 화질이 다 쭉 올라간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구성이죠. 카메라 네. 성능으로만 보면. 예.
약간 갤럭시도 S14 울트라부터였죠? 그
네. 네네.
그 하드웨어 10배 줌을 빼버리고 그냥 5배 줌으로 내린 다음에 그냥
예.
그걸로 조합을 했는데 뭐 그쪽은 이제 중간에 중간 구간에 카메라가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있고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원래 갤럭시는 4개로 커버하는 거를 이제 아이폰은 2개로 커버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 구성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네. 3개로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예 뭐 그런데 그래서 뭐 일단은 진짜로 이게 딱 뭐 약간 이 트리플 카메라의 약간 제일 밸런스가 제일 잘 맞는 왕선형 셋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렇고 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중간에 이제 그 센서 가운데를 크롭할 때 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좀 더 있어서 뭐 중간에 그 디테일을 좀 더 잡아준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S24 울트라 때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에 쓰이는 48메가픽셀 카메라들은 거의 대부분 그 쿼드베이어 센서를 쓰거든요. 이제 원래 일반적인 48메가픽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 G, G, B 패턴이 이제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이제 쿼드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알랄랄랄 쥐쥐쥐쥐 비비비비 쥐쥐쥐쥐 이렇게 돼 있는 패턴이 쭉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컬러 해상도 관점에서는 이제 걔를 리모자이크하고 걔를 이제 돌려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거를 결정론적 머신러닝도 결정론적인 알고리즘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거를 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으로 정해진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는 그 베이어 패턴에서 픽셀마다 이제 RGB 정보를 되찾아오는 그 과정을 이제 그 기존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개선을 한다는 거죠. 이게 특히 이제 쓸 수 있는 화소의 개수가 적어지면 그 리모저익 과정에서 생기는 에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멀리 줌을 당겼을 때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쿼드 베이어 패턴에 의한 화질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그거랑 다른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게 저 구글 쪽처럼 아예 그냥 새로 AI로 그냥 그려버릴래라는 솔루션도 있고. 그러니까 애플이 잘하고 있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카메라 그 이제 카메라 파이프라인에 이제 저 생성형 AI를 어떻게든 안 넣고 있다는 거. 저 구글처럼 저렇게 정신 나간. 저는 솔직히 카메라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사진 이제 뭐 이제 사진 앱이나 이쪽에서 뭐 구글 포토 이런 애에서 후보정으로 뭐 생성형 AI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사용자의 선택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카메라 파이프라인에서 생성형 AI를 넣는다? 아니 저는 이건 솔직히 저는 조금 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예 뭐 하여튼 네 저는 이거는 뭐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하여튼 그렇고 이제 영상 쪽을 보면은 뭐 루머에 막 8K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뭐 이제 프로레즈 로 촬영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량을 더 터트릴 수 있는 거죠. 프로레즈도 용량이 만만찮은데 이제 그러니까 저 블루님이 신나하실 것 같은데 프로레즈 로 된다 그러면.
예, 이게 프로레즈 로가 제가 아이폰에서 프로레즈 로를 막 찍을 것 같아서 신나는 게 아니고 다빈치 리졸브에서 프로레즈 로 편집이 지원이 되는 게 정말 신나는 포인트. 원래 안 됐거든요. 그 다빈치 리졸브 그 블랙매직에서 밀고 있는 블랙매직 로라는 포맷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게 프로레즈 로랑 기술적으로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빈치 리졸브는 그 프로레즈 로 지원을 안 해서 참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아이폰에 이게 들어가면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프로레즈로 지원이 되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졌구나.
그게 제일 좀 그 저는 와닿는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프로레즈로가 프로레즈보다 용량이 더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RAW면 그 픽셀의 원래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픽셀은 이제 베이어 패턴이라서 그 모든 픽셀에 RGB 정보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이제 RAW로 보면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디모자이크가 끝나고 난 뒤에는 모든 픽셀마다 RGB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RAW 포맷은 픽셀마다 이제 한 컬러 정보만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용량은 더 가볍죠. 근데 이제 그거를 편집할 때 드는 컴퓨팅 파워가 일반적인 프로레즈보다 이제 좀 더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폰에서는 오히려 이제 프로레즈보다는 프로레즈 로가 좀 더 그 적합한 그 코덱이라고 생각을 해요. 폰에서 프로레즈를 찍어야 되면 프로레즈 로 찍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RAW로 찍으면 이제 추가적인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찍고 난 뒤에 이제 ISO나 뭐 이런 그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후보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RAW는 근데 아이폰에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돼 있을지는 실제 좀 써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카메라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잼락이라는 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는데 찾아보니까 여러 대 기기들을 쉽게 싱크할 수 있는 약간 일종의 표준 같은 뭐 표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쪽은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대표 이제 애플이 이제 대표적으로 시연을 했던 게 이제 그 여러 대 아이폰 17 프로를 쫙 세워놓고 그냥 한꺼번에 이제 그 이제 동기 프레임을 동기화를 시키는 그런 거를 해서 약간 옛날에 그 매트릭스의 그 블랙 타임처럼 그런 거를 시연하는 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이게 일단은 이게 뭐 물론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뭐 저 크리에이터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워낙 이제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쓰이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시네마 프로덕션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거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179만 원부터고요. 많이 좀 올랐어요. 뭐 한 20만 원 정도 올랐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28기가가 삭제가 되고 이제 256기가가 기본이 되면서 이렇게 오른 거고 그 다음에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2테라바이트가 추가가 된답니다. 근데 2테라바이트가 300만 원이 넘어갔대요. 309만원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아이폰 최초 300만원 돌파. 라는, 예, 그렇게 됐고요. 예. 이렇게 해서 발표가 마무리가 되는데, 굉장히 짧았어요. 그 발표 자체도 한 시간 조금 넘는 정도의 길이었고,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뭐 하나 더 들어가나? 왜 이렇게 짧지? 이랬는데, 그냥 그렇게 짧게 끝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님은 요번에 좀 보시면서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애플이 뭐라 그래야 되지? AI 쪽에서 어쨌든 좀 뒤쳐졌잖아요. 근데 뭐 뒤쳐졌다고 뭐 지금 당장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건.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자 뭐 그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좀, 예, 그런 감이 좀 있죠. 예, 좀 확실히. 일단 최소한 이제 하드웨어 입장에서 이제 뭐 혹여나 나중에 이제 AI 그런 게 한다고 하면은 좀 그때서라도 좀 이제 일단 하드웨어 자체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네. 자, 그러면은 네. 사실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좀 각자 어떤 거를 구매를 이미 왜냐면 저희 녹음일 기준 어제 이미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거든요. 저희가 조금 녹음을 좀 일정 맞추느라 조금 늦게 해서. 그래서 각자 어떤 걸 사셨는지, 뭐 잠깐 서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네. 일단은 저 티덤님, 뭐 구매하셨나요?
저는 아이폰 17 프로 256을 샀고요. 처음엔 딥블루를 샀다가 중간에 오렌지로, 코스믹 오렌지로 바꿨습니다.
예. 네. 인생을 밝게 사시기
위해서. 네, 세상을 좀 밝게 살아보려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저 블루님은?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리뷰해야 되니까, 리뷰도 해야 되고, 뭐, 제품 테스트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샀는데, 뭘 쓸 거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가면, 아마 프로맥스 딥블루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둘 중에 뭘로 갈지는 약간 고민하고 있다 정도.
옛날 같았으면 맥스 그냥 기본으로 가셨을 거잖아요?
네, 맥스 기본으로 갔는데, 이제 그 무게도 무게고, 이게 이제 실제로 촬영할 때 이제 제가 그 짐벌에 올려가지고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짐벌에 올려서 찍을 때 위에 올라가는 친구 무게가 가벼울수록 이제 짐벌이 좀 덜 힘들어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은 촬영용으로는 제가 개인용적으로 쓰는 거는 16 프로 맥스고 이제 촬영용으로는 16 프로를 쓰는데.
네.
예, 뭐 아마 17도 타게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다운사이징을 했을 것 같다. 사실 그게 결국은 이제 무게 이슈인 거잖아요. 짐벌도 사실은 뭐.
네네네.
그렇죠. 예, 무게가 계속 무거워지니까 또 사실 저도 조금 16 프로 맥스를 하고 나서 그 무게가 조금 좀 무게 때문에 좀 후회가 되는 것 같긴 해요. 화면 큰 건 좋은데 뭐 혼밥 하면서 뭐 볼 때는 좋기는 한데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아이폰을 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에어의 생각외로 끌렸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안 샀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17 프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이제 폰으로 사진을 찍는 찍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요즘 좀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뭐 카메라 리뷰든 아니면 제 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옆에서 자연스럽게 좀 사진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래 15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망원 카메라에 대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프로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클린업 기능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왜냐면 15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안 되니까. 근데 뭐, 솔직히, 클린업 상태가 그렇게, 클린업 그 기능 자체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아마 프로를 살 것 같아요. 사진은 안 왔고, 뭐, 저희가 뭐, 이제, 다음 달쯤에 이제 캐나다 여행을 갈 건데, 아마 거기서 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캐나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eSIM 전용 모델만 파는 나라 중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아내가 프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저는, 에어가 조금 관심이 있긴 한데 아직 살지 왜냐하면 저는 2년 주기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또 2년 주기를 이것 때문에 깨야 되나라는 왜냐하면 저는 100% 내년에는 폴더블을 살 것 같고 이런 상황인지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에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에어팟 프로 3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에어팟 프로 2가 이제 거의 은퇴를 해야 되는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백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팟 프로 3를 저는 구매를 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냥 각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각인을 했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리뷰도 할 것 같고 뭐 디에디트에 리뷰가 올라갈 것 같고요. 옛날에 에어팟 4 리뷰했던 것처럼 예, 리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좋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 일단 오늘 이제 처음부터 할게요. 구독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구독.me/캐스트/236에 이제 에피소드 노트가 다 올라오고요. 뭐 애플 영상이랑 그다음에 저 컬러 스케일의 영상 또 그 일단 지금 올라오신 거 외에 또 영상 기획을 하고 계시나요? 또 추가로?
개봉기 전에는 추가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 관련된 영상이. 예.
예, 올라갈 때쯤 해서 뭐 개봉기가 있으면은 그것도 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뵐게요. (2시간) 정도 했네요.
네. 네.
자, 오늘은 뭐, 사실 이번 게 뭔가 기술적으로 재밌는 얘기는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예전 아이폰이랑 비교해서 뭐 카메라도 사실상 프로만 바뀌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네.
네, 뭐 이번에는 그리고 약간 애플이 좀 빨리.
아, 그쵸. 예. 그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했어가지고, 예.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발표 자체가 짧았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네. 1시간 되게 짧게 1시간 10분 정도로밖에 진행을 안 해갖고.
1시간 10분 한 적은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비해서 짧았죠.
예, 그쵸. 아이폰 이벤트를 이렇게 빨리 끝낸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게 약간 그 예전에 애플 인텔리전스 얘기했다가 이제 제때 이제 못해서 그랬던 이슈 때문에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좀 되게 담백하게 평소에 비해서 좀 이벤트에서 흔히 말하는 호들갑 떨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랬다가 그게 개통당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애플 인텔리전스 내년 봄 정도 타겟으로 뭐 한다고 하는 그거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조용히 지내고 있지 않을까.
예, 괜히 또 AI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저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는 좀 주의를 좀 돌리는 데 성공을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 얘기를 거의 줄임으로써 일단은 뭐 물론 그거를 눈치챈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 일단 대중들의 그거에서는 좀 그거 대중들의 이제 시점에서는 그걸 좀 되돌린 그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하여튼 일단은 뭐 내년 봄에 과연 새로 나온다는 그거가 과연 이 상황을 돌리려나 모르겠네. 지켜봐야겠죠. 예.